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 선포된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수를 기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마시며 그래서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단에서 연약한 설교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피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소외된, 소외된 무리들 가운데서도 또 소외된, 그래서 가장 소외된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잃어버린 바 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먼저 대화를 청하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그 호의는 이 여인이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이 여인을 친히 찾아가시고 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대화를 목격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제자들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주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행실이 좋지 않기로 유명한 그 여자인데 어떻게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주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까? 하며 아마 주님을 말려 서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예측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을 동네로 양식을 사러 보내신 것입니다. 아무런 방해도 없이 1대1로 이 여인을 만나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누구의 방해나 누구의 그런 간섭도 없이 인격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이 나타내는 반응은 참 놀랍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면 이 여인은 크게 기뻐하며 또 이 순간을 영광스러워 했을 텐데, 그러나 이 여인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인지, 얼마나 보배로운 순간입니까? 정말 평생에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을 사랑하시며 이 여인에게 찾아온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만왕의 왕이며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안다면 네가 이 기회를 그저 흘려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하며 그녀의 잃어버린 기회를 다시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자신들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생의 삶에 생각하고 또 주목해야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이 소외됐고 버려졌다고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변화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이제는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인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던 자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조금 알게 되었을 때 이제는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인식하게 되면 모든 필요를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인식하기 전에는 그와 같은 필요가 있어도 아마 잘 그것을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또 나의 필요를 공급하는 이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어린아이가 깨닫게 되면 모든 필요의 순간 가장 먼저 부모를 찾게 되죠. 오늘 본문 15절에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의 필요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조그만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난 것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실 것을 의심치 않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그와 같은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두 단계로 나눠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어떻게 우리가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 그 죄를 회개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간을 속박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이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그 거짓말은 복음은 사람들을 속박시켜 자유를 빼앗는 것이고 죄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여왔고 현재도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또 거룩한 삶을 살면 경건한 삶을 살면 모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고 우리는 속박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속삭이죠.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삶이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맹수가 먹이를 단숨에 낚아채기 위해서 숨어있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사냥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사냥감이 지나다니는 그 길에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사냥감이 나타나면 단번에 그를 제압해서 먹잇감으로 삼는데 지금 문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살인다, 숨어서 기회를 엿본다 그런 말입니다. 죄가 사람들을 낳기 위해서 도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이제 죄인들 가운데 군림하게 되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속박합니다. 그들 위에 왕처럼 군림하여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데 바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하는데요.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잠시 우리에게 달콤한 것들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죄에게 낚여서 비참한 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낚싯밥에 낚여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할 때에 그것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비참케 하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와 같은 죄와 날마다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결 조건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맛볼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이 땅을 살아갑니까? 여전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거할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곤고함을 느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비참케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된 삶을 계속하는 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낙을 삼으며 그러한 삶을 계속 지속하는 한 인간은 결코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이나 결혼을 하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이 여인. 얼마나 영혼의 갈증을 느꼈으면, 얼마나 공고하였으면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며 사람들의 외면을 받지만 그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무엇이 너로 하여금 공고하게 하고 무엇이 너로 하여금 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지를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께서 그녀가 제7계명을 범하였음을 드러내실 때까지 비교적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는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화살처럼 그녀의 양심을 관통하였고 그 전까지는 영적으로 무관심한 듯 보였지만 그 순간 이제 열렬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대화의 주제가 이제 예배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이 여인이 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주목해야 하는 그 주제를 주님께서 그렇게 조정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 전생애를 통해서 이 여인은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가련한 여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는지를 이곳에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죄가 얼마나 나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어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듯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보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일에 부주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며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심한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큰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가장 절실하게 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죠.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가 얼마나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때에야 이 죄에 대한 치유책인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자신인 것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지금까지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인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그래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기까지 우리의 영혼의 그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다른 것을 찾으며 그렇게 정신없이 이 세상을 방황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중요한 것을 이 예배에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영적인 상태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로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진실한 예배는 그것이 드려지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음을 이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 이 원리,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서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망각한 채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현대에 유행하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예배죠. 그래서 많은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또 큰 성가대들을 통해서 웅장한 예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그 교회가 그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음악적인 그런 스킬이 있는 사람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예배의 장소로 불러와서 그들로 하여금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될 때에 거기에는 큰 위험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웅장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리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가? 하나님께서도 웅장한 예배를 또 화려한 예배를 원하시고 그러한 예배에 감동을 받으시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예배,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웅장함들이 필요합니다. 또 건물도 화려한 그런 건물들이 또 필요하죠. 그러나 그와 같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왜 오늘날 대형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조그만 교회 가서 몇 사람 안 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는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대형교회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며 그 예배를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속임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는 사람들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을 감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외적인 화려함과 또 외적인 그런 웅장함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결코 그곳에 그것만으로는 감동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위험은 하나님께서 진실한 예배자를 이곳에서 찾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일주일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루아침에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하루 마음을 새롭게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늘 부담으로 다가오죠. 여러분,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입니다. 내 마음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일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큰 교회를 그렇게 형성하죠.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큰 예배당에서 화려한 예배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때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예배자로서 자신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없었던 그것을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가 대신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심각하게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수천의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와서 그 앞에 모여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 단순히 자신의 마음의 그 부족한 것을 자신의 삶의 부족한 그 경건을 수많은 사람들로 또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5절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건물의 웅장함에 집중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정말 대단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화려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게 충분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 그 건물을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희 보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엘리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실 때 엘리의 장자 엘리압을 처음 봤을 때 사무엘의 마음에 아, 이 사람이야말로 왕으로 세움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선지자 사무엘을 압도하기에 충분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님은 이미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이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웅장한 예배가 아니라 몇 사람이 모였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군 생활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제가 군대 가니까 군에서는 종교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나는 이 부대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다른 데로 전출시켜달라고 그렇게 분대장을 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돌아온 답은 너 혼자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날 그 한 시간을 근무에서 다 빼줄 테니까 한 시간 동안에 체력 단련실이 있었는데 거길 들어가서 아무도 타치하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혼자 예배하라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혼자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면 이제 내 후임이 오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후임이 와서 둘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혼자 예배하니까 너무 외롭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보내주시면 이제 두 사람이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 기도했고 예배했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게 그 6개월이 되기도 전에 이제 중대본부에 교회를 만들어주셨습니다. 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게 됐는데 제 마음에는 두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면 안 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진실한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예배하는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무시된다면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웅장함과 화려함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외적인 화려함은 인간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 종교죠.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놨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하며 그 앞에서 와, 이것이야말로 참된 종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성막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그러한 요소가 전혀 없었죠. 해달의 가죽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그 성막은 화려함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죠.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웅장함과 화려함이 아니라 안쪽의 그 아름다움과 또 안쪽의 그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하나 얼마나 정교하고 화려하게 그 수놓은 그런 성막의 기구들이 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슬압의 모습들을 재능 있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를 치장해 놨는데 바로 기독교가 그러한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거기는 무한한 영광과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소외된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먼저 그녀가 간음죄를 범하였음을 지적해 주십니다. 죄를 범하는 삶을 지속하는 한 영혼은 곤고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맛보기 위해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영혼에 그 필요한 생수가 공급되고 그 안에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삶들을 살아가실 때 예배의 생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진실한 예배자가 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는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령 무인도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된 예배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고 또 우리 남은 인생 집중해야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진정한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시되 우리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진단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혀 밑에 감춰두고 회개하기를 꺼리는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죄를 회개하며 살게 하옵소서. 죄와 멀어져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와 우리가 연관을 가지며 살아가는 한 우리의 인생은 곤고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사오니 죄가 얼마나 잔인한 폭군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슬을 끊고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진정한 예배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오늘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마음을 늘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